예년처럼 이번 여름에도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는지 아시죠? 이번에는 멀리 가지 않고요. 북미 원주민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갑니다. 우리가 사는 매디슨에서 2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가까운 단기 선교 여행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일에 광고했었고요. 지금 지원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원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기도 중에 계신가요? 교우들 중에 어떤 분들은 단기 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교회가 선교를 해야지, 나도 선교를 가야지, 그렇게 절실하게 단기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고자 하는데 내 스케줄이 어떨지를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단기 선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갈 생각을 안 하시고요. 아예 기도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 이벤트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설교를 잠시 멈추고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단기 선교를 가야 하는지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왜 선교를 가야 되죠?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자면 왜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될까요? 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선교를 가야 할까요?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선교인데 왜 선교를 가야 될까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왜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됩니까? 말씀을 쭉 읽었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9절과 20절이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19절과 20절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대위, Great Commission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이 Great Commission, 대위임으로 유명한 구절이죠. 성경에 보면 이 Great Commandment가 있고요. Great Commission 있습니다. 대계명은 뭐죠? Great Commandment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Great Commandment, 대계명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의 두 가지 압축이죠. 또 다른 게 뭐냐면 Great Commission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다가 성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커미션한, 커밋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Great Commission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구절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위임하신,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우리에게 하실 것을 부탁하신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Great Commission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선교의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위임을 담은 19절과 20절 초반부에 보면 네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예요. 고, 가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Make disciple,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Baptize,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 them to obe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동사를 원문에서 보면 다른 품사로 적혀 있어요. 영어로는 똑같은데요. 원문에 보면 품사가 다릅니다. 하나만이 메인 버브예요. 주동사고요. 나머지 세 개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티스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 분사가 메인 버브를 modify 하는 그런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동사가 뭘까요? 가라. 두 번째가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가 세례를 베풀라. 네 번째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요. 메인 버브 주동사가 뭘까요? 제자를 삼으라가 메인 버브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제자를 삼는 것도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이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수평적인 모습입니다. 수직적이란 말은 내가, 내 세대가 내 다음 세대를 제자 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Great Commission이에요. 크리스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내 아들, 내 딸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Great Commission입니다.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위임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가야 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가, 우리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Great Commission인 것입니다. 또한 수평적으로도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동시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남미이든, 그곳이 아프리카든, 그곳이 북미 원주민이든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대위임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누군가를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수직적으로는 다음 세대에게이고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동시대에 예수님을 모르는, 생명의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대위임의 명령은 다음 세대나 동시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대위임의 명령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영화로 만든다면 크게 세 가지 씬, 세 가지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씬이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 장면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여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덧붙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죠.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부으려고 갔죠.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절이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들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가 내려왔고요.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경비병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 대한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 빈무덤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빈무덤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빈무덤 안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려면 여러분 말씀 훈련을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것을 말해요. 지금 이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볼 것을 말씀합니다. 8절이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러니까 감정이 지금 믹스된 필링이에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다시 갈릴리가 등장하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가 약간의 복선 역할을 해요. 오늘 보면 마지막 씬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씬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서 두루 퍼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도둑설이 유대인들에게 정설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예수님을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지금 회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14절에 보면 협박성의 이야기도 합니다. 만일 이 말이, 그러니까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이 말이 로마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로마 총독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의 목숨이 위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종교지도자들이 보호해주겠다라고 약간의 협박성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15절처럼 행동하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에 두루 퍼졌습니다. 이 단락이 소위 말하는 도둑설의 근거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라는 하나의 설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면서까지 부활을 주장했다면 아무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순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시체를 훔치고 누가 그 예수님을 왜 순교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장면은 이제 드디어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장면이에요. 16절과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열한 제자가 봤어요. 가룟유다 빼고 열한 제자가 만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자들 중에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했고요. 그 부활의 예수님께 경배를 했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봤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여전히 11명의 제자들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한편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말로 믿기지 않는 일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것도 3일 만에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있었고요. 동시에 믿지 않는,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의심하는 제자들의 그 의심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 그거죠. 도마에게처럼 상처난 몸을 보여주면서 믿게 할 수 있습니다. 못 박힌 자국과 상처난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믿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오직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도마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2000년 뒤에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시켜 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의심하는 제자들처럼 의심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들고 신앙의 확신이 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믿겨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것처럼 회의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예배에 왔는데 예배에 감격도 없고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맹맹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7절에 의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놓으신 처방이 바로 18절입니다. 그 유명한 지상명령, 대위임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위임의 지상명령은 아무런 컨텍스트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대위임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네가 나를 보고도 의심의 부활을? 그러면 이 명령을 따라봐. 그렇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17절부터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이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대위임의 명령을 주신 1차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 현장에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케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을 의심한다고? 그러면 선교 현장으로 가. 선교를 해봐.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이 생생하게 너에게 경험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 현장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을 하지 않으셨어요. 의심이 되니 와봐. 성경을 펴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펴서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어떻게 하셨죠? 선교지로 가봐. 가서 복음을 전해봐. 가서 세례를 베풀어봐. 그곳에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의심이 풀리고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레오날디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팔방위인이었던 레오날도 다빈치의 이름을 딴 서구의 통합교육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합니다. 예술이나 과학, 문학, 역사 모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특출한 인물이었던 이 다빈치의 이름을 딴 교육방법인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케이크를 만들어요. 케이크를 만들면서 통합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밀가루, 설탕, 계란을 갖다 놓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밀가루가 전분임을 설명을 합니다. 설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슬라이드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계란의 생물학적이고 영양학적인 가치를 설명을 해요.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서 왜 부풀어 오르는지 화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케이크를 잘라주면서 중심각이 몇 도인지를 측정합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순환 소수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죠. 그리고 케이크를 다 만든 다음에는 먹을 때 식탁의 매너가 어떠해야 될지를 또한 설명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수업에서 사회, 수학, 과학, 가사, 도덕 교육을 통합한 수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레오날디즘이라는 교육 방법입니다. 근데 성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교가 바로 그와 같은 제자 훈련의 방법입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가르치는 제자 교육으로 이해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가라고 하셨고 선교의 현장 가운데 통합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헌신할 때 1차적으로 의심이 사라지고요. 의심이 사라지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이 역사함을 선교 현장 가운데 역사함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단기 선교도 레오날디즘의 교육 방법입니다. 통합 교육 방법이죠. 우리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매주 모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선교팀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 간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5일간의 단체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양육받는 시간이 되죠. 아침에 선교 현장으로 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선교 현장에 돌아와서는 하루를 반성하고 또 이렇게 작은 부흥회도 열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 현장에서 기도, 말씀, 전도, 헌신, 훈련, 성도의 교제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1, 2년 동안 해야 될 모든 일을 5일 동안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누가 1차적으로 선교를 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누가 선교를 가야 될까요? 선교에 대한 열심 있는 분보다 가장 먼저 가야 될 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 들 때 내 신앙에 뭔가 회의가 들고 내 신앙이 단단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먼저 선교의 현장을 가야 됩니다. 내 신앙이 다운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선교 현장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느껴야 합니다. 신앙의 한 단계 성숙을 꾀하고자 하는 분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두 시간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5일 동안 풀로 안 가셔도 돼요. 하루나 이틀 참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가셔서 지원서에 다 사인업 하시고 5일 풀로 못하더라도 하루나 이틀이라도 오셔서 선교의 현장을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비행기를 안 타고 되잖아요. 두 시간만 올라가면 돼요.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함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위한 선교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신앙이 밍밍하고 그런 분이 있다면 단기 선교에 참여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교를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교의 명령을 내린 1차적인 컨텍스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선교의 현장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는데요. 여기서 차로 2시간 거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5일 풀로든 아니면 하루만이든 참여해서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느끼는 그런 선교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선교를 가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종종 느껴지지 않고 신앙의 회의가 될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앉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함께함을 체험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또렷이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번 8월 초에 5일간 북미 원주민 선교를 떠납니다. 많은 교우들이 참여해서 주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신앙의 도약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